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르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이 첫 번째 편지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번째 편지는 많은 접촉점이 있습니다. 보통 편지는 이 앞뒤 인사나 형식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본론이 매우 중요하지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이 교회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교회들을 멀리 있어도 그들을 격려하고 또 때로는 칭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 처음 교회들의 이 시작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결책으로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신자에게 또 그것도 큰 시간의 차이가 없이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첫 번째 보냈던 그 편지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좀 더 짧기도 하지만 읽다 보면 바울이 이전보다 더 엄격한 이 훈계조로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모성애를 가진 이 부드러운 또 위로하는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부성,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부성을 가지고 엄격하게 훈계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재림과 종말, 이것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서 이 발생되는 그들의 신앙적이고 또 도덕적인 삶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사실은 단 한 번의 편지, 그런 교훈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교회의 건강한 이 교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그 시대에도 지금도 매우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신학위에 이 교리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정말 당장 내 앞에 직면한 삶의 문제가 있었죠.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감사 인사를 전하자마자 바로 굉장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단어인 이 박해, 이 환난, 그리고 그것을 견디다라는 이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이지요. 믿음 때문에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함께 그냥 환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 혼란도 가중이 되었습니다. 내일 읽겠지만 이 다음 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나 때로는 바울의 서신을 빙자한 이 잘못된 편지들 안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와 매체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이 건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 잘못된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은 분명한 이 필터링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건강한 교회로부터 나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무언가 좋은 것을 이 세상에서 얻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생각보다 그 믿음의 생활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견딜 힘이 줄어드는데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을 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혹시 그렇다면은 이제 곧 임박할 주의 날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자 하는 그 소망이 이 현실 도피적인 삶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짧지만 이와 같은 이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장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커다란 신학적 주제가 나오지요. 성도들이 직면한 이 박해와 환난의 고민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박해와 이 환난을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믿음만 자란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더욱더 성도들 간에서 풍성해졌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고 또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까지 하죠. 생명력 있는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고 또 사랑이 풍성해졌고 그 정도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환난의 이 인내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참고 견디다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박해를 견디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당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이 환난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박해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악한 박해자들의 번영이라는 이 기가 막힌 현실과 비교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실까? 과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시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 날, 주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은 각각 개인의 행위대로 심판할 계획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지요. 지금 당하는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바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고 들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핍박 속에서 이 하나님과 접속된 삶,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또 하나님 나라를 살며 누린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보증하시고 약속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고난받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절대 고난받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믿음의 범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과연 누가 남아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실제적이며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말로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의 그 성경 묵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반복됐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기다리시기는 하시지만 결국은 각각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란 단어와 함께 8절에는 형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이 하나님 보응의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정죄하고 또 그 악을 심판하는 것, 그렇게 의미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고난을 주는 그 대상에 대한 이 악의 심판을 원하고 기도하고 언제 이 심판이 시작되고 언제 나의 고난이 그 멈춰질까 고민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이야기한 솔루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그냥 가만히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이지만 우리는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타나실 그 재림의 때를 정말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원시 교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지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마주하는 것,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필연이라는데 우리가 아무런 고난도 없이 이 제약된 세상에 대한 아무런 저항과 불편함 없이 사는 내 삶이라면 내 믿음은 반드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붙잡고 사는 데 일어나는 모든 환란 속에서 이 모든 환란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내게 불의한 상대에 대해서 하는 그 즉각적인 심판, 말로 하는 심판, 속으로 하는 심판, 내 생각과 언어로 단죄하는 것, 그것은 그저 그냥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한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맞닥뜨린 이 고난에 대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냥 체념으로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의 때를 반드시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 고난을 멈춰주세요, 저 사람을 벌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소망한다면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 현실 도피적인 삶을 위해서 막연한 재림 대망,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일터와 삼터에 다 나아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 기다리며 살겠다라는 것이 참된 성도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또 불의가 느껴졌을 때, 삶의 불의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실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현될 것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실 때를 반드시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또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은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필연이라 여기는 성도의 삶, 생각보다 그렇게 유쾌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잘 해지지 않는 이 삶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의 심령에 원색적인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생명력 가득하게 살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직면하고 어려운 이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과 고난 중에 인내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믿음의 진보가 있고 각각의 내 앞에 주신 사람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사랑하며 어려운 고난 중에도 인내를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그저 하루를 사는 반복된 일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아침마다 분초마다 새로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합당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간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